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교독합시다. 오늘은 시편 13편의 말씀인데요. 한절 한절 교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1절하고 2절을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3절, 4절 봉독하시고 그리고 5절, 6절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큐티하는 사람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이 주일 시편 13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인 11월 13일, 11월 달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시편 1편부터 날짜에 맞추어서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 마침 또 13일 시편 13편의 이 13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왜 다른 여러 본문을 놔두고 오늘 이 시편 13편의 말씀을 꼭 택한 그런 마음이 생겼냐면,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저는 뉴스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그 강도의 차이가 좀 있었을 텐데, 어떤 분은 그날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 결과가 끝나고 너무 화가 나서 수요일 날 직장을 안 가버렸대요. LA 그 사는 그 어떤 형제는 저한테 항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왜 내가 무슨 책임이 있다고 저한테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는 정말 이번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아주 신앙의 근본 문제까지도 막 저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지 왜 나한테 물어서 제가 참 곤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권에 대한 퇴진운동, 그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이 부패한 정권, 그리고 정말 국민을 우습게 하는 이런 모습을 항의하면서 데모하는 그 광경 속에서 제가 대학교 시절 일어났었던 그런 6월 항쟁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제대로 잠을 좀 들 수가 없고 많은 고민이 생기고 많은 기도 제목이 막 생겼는데, 그런 이 어수선한 마음, 그리고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꼭 다음날 시편을 읽을 때마다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라고 막 화를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놈들이야. 2500년 전의 이야기를 오늘 읽는 것 같은 그런 분노와 그런 아픔들이 그대로 거기에 담겨있는 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 하루 이걸 읽어나가면서 시편의 주제가 이거구나.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깜깜한 미래, 나라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이 미국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등을 밝혀주시고 갈래길이 있는데 이 길이야 라고 빛을 비춰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말씀이 아니 유대인들이 평생을 외우게 되는 이 시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날라리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정말 유대인으로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는 성실한 유대인들은요 평생에 1년에 12번씩 이 시편을 읽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 180편을 한 번씩 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면 12번 읽는 거예요. 그럼 평생에 몇 번을 읽겠어요? 읽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마디 한마디 하신 게 있었잖아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린 시절부터 쭉 마음속에 새겨놓으신 그 고통스러운 그 한가운데에서 외운 마음의 그 이야기가 터져나오신 그 말씀이 시편 말씀의 대부분.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알아서 그냥 적절할 때 그냥 하실 수도 있지만 온전한 인간의 육신으로 오셔서 사신 그분이 그 연약함, 그 고통스러운 한가운데 신음소리만 내기도 뭐해. 벅찬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음소리를 대신하여서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린 시절 마음에 새기고 외우고 읽었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참 시편을 즐겨 읽는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좀 많이 외우려고 노력을 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성경책이 제 손에 없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을 받아서 위급한 환자를 찾아서 병원에 찾아갈 때 그 급한 마음에 달려갔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신에 뭐 이게 성경을 뜯어보고 이게 할 겨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내 안에서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그냥 탁 터져 나오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그 짧은 구절이라도 외운 말씀으로 읽어드리면 말씀을 나누면 아무 생각 없이 벌벌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어두움에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죽음의 문턱 앞에서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그 형제 그 자매의 손을 잡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한마디가요. 그로 두려워 아무 생각이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한 줄기 빛을 보았다라고. 그리고는 경직된 몸이 풀리고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내오면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서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선포되어지게 될 정도로 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번 달 시편, 특별히 생명의 삶을 못 구입하신 분들도 딱 그 날짜에 그 편수를 읽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만 읽지 마시고 어떻게 읽으냐면 시는 가장 어떻게 읽어야 좋습니까? 시는 어떻게 읽어야 가장 잘 읽습니까? 감정 이입. 국어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시는 그렇게 읽는 거예요. 딱딱한 마음으로 그냥 그 시 하나 읽는다고 하는 그건 시가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마음에 안 오면 마음에 와닿을 때까지 읽는 거예요. 이 지은의 마음은 뭘까? 이 지은의 이 감정이 왜 이렇게 표현되었을까? 여러분 이것만 알면 이 시에 내가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세상 소식과 되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막 뒤집어지고 마음 상하고 어떻게 힘들 줄을 몰랐는데 어떻게 견딜 줄을 몰랐는데 이 하나님을 읽다 보니까요. 어느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읽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지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나를 읽어내세요. 그리고 내 심정, 내 마음, 내 생각을 비춰주세요. 그리고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무너졌는지, 어디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지를 그 말씀으로 조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기도 많이 하는 그 시간 속에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기도를 10시간을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는 하나도 안 하면 그 10시간은 무당이 하는 기도나 진배할 게 없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적어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구하는 기도를 하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좀 들은 게 있어야 돼요. 동쪽으로 가라. 그러면 귀인을 만나리라.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새겨졌던 그 말씀이 기도하는 중에 떠오르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읽어도 그냥 마음에 새겨서 읽어야만 그 기도 중에 그 어려운 환난 중에 그 말씀이 내게 떠오르게 될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의 시 중에는 이게 몇 가지의 분류가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시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지혜를 갖다주는 지혜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탄원시, 억울하고 애통해가지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애통해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탄원시가 또 시편에는 여러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편에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시는 다윗이 탄원을 하는 시예요. 시를 잘 이해를 하려면 일단 단락을 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오늘 읽을 때 두 단락씩 나눠서 읽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시를 읽으면서 이 단락별로 주제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는 1절에서 2절까지가 한 단락, 3절에서 4절까지가 또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6절까지가 세 번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이 언제까지냐는 것은 자기가 몰라요. 이게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다윗은 어떤 중병에 걸렸든지 아니면 너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병이라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였고요. 문제,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뭐냐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고 탄식하는 구절이 1절, 2절이에요. 3절, 4절 두 번째 단락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게 맞은 거예요? 하나님, 좀 나를 좀 살펴보세요.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5절, 6절로 넘어가면요. 뜬금없이 아직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안에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섰습니다. 이런 대목은 없어요. 근데 5절, 6절로 넘어가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영원하심에 내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지내왔던 것 이 자체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마무리를 져버리는 거죠. 이 본문을 쭉 보면 1절 1단락과 2단락 이 부분은 좀 연결은 돼요. 탄식하는 소리, 탄식하다가 내가 넘어졌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 마지막 세 번째 단락 가면 이 두 번째 단락과 이게 잘 커넥트가 안 돼요. 이게 비약이라고 말하죠. 상황은 안 변했는데 그냥 비약이 있어요. 그냥 감사해버려요.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단락 분류고요. 이제 좀 세세한 분석을 좀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네 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언제가 이 지금 다윗에게는 기약 없는 시간이게. 언제까지예요? 자기 생각은 금년이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면 자기 생각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됐는데 근데 이제 소망이 없어졌다라는 느낌이에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절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길었고 그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나는 이렇게 죽나? 하고 절망을 쏟아내는 본문이 구절이라는 거죠. 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그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 모든 사람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를 다윗이 솔직하게 고백한 다윗의 솔직한 내면의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깊이가 너무 깊으니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전혀 자기 기준에는 안 맞게 되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아마 내가 이번에 내 잘못도 있을 거야 아마 하고는 작정하고 뭐 한 달 작정했든지 뭐 됐을 거예요. 근데 영 나서질 기미가 없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그럼 금식을 해봐. 금식으로 또 매달렸는지도 몰라요. 근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 동원해 보았던 거죠. 하나님을 좀 설득해 보려고.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나? 좀 나를 들여다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안 되는 절망감을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두 번째 단계로 가면서 조금 이제 기도의 성숙함이 드러납니다. 처음 기도는 뭐예요? 신음소리예요. 아프니까 아파요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 아파요라는 이 신음이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넘어갑니다. 내가 아픈데 이제는 이 아픔에 이 문제에 이 질병에 이게 막 주목하다가 그러니까 신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신음 소리 속에서 펀떡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야. 하나님 날 좀 생각해 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려고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희미해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의 육신은요, 그냥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생각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혼의 문제하고도 직결되고 있거든요. 육신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잊어버려지게 돼요. 하나님이라는 그 끈을 놓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처음에는 비명을 지르고 시작했지만 아차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는 것이 희미해진 것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날 돌봐주세요. 그리고는 뭐라고 요청해요? 내 눈을 밝혀주세요. 자기 눈이, 육신의 눈이 진짜 멀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표현은 그걸 같아요.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고통 때문에 자기 인생의 깜깜한 그 암흑 그 속에 처박히면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떠주세요. 어두워진 자신, 육신의 질병,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낙심하고 상처받은 정도가 아니라 영적인 눈마저도 희미해진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내 처지를 주님 보시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주님 보시고 주님 내 눈을 떠주십시오.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지금 내 안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가리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아파요 하다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는 뭐냐면 하나님 이 아픔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 것 같아요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내 눈 떠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주세요 라고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요 마지막 단락 5절 6절입니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갑자기 감사와 찬양으로 넘어갑니다. 그 깊은 고통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죽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비로 두실 겁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저 옆 사람들을 보니까 건강하거든요. 아무 문제도 없거든요. 나보다 더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내가 마음이 더 상해서 하나님, 하나님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흐려진 내 눈 뜨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5절, 6절로 확 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은요, 구약에서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뭐 이런 식으로 한 카테고리에 좀 들어있어요. 유대인의 문학, 지혜 문학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인생사의 그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논리로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 표현력이 가장 풍부한 시로 담아내는 거예요. 문장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이건 이거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학은요, 우리 삶의 이야기를 담아내잖아요. 욥기를 읽어가면서, 시편을 읽어가면서,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가면서 내 문제에 답이 안 나오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게 해주는 게 문학이거든요. 시편을 읽으면서 그리고 다윗의 시를 읽어가면서 일정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탄식입니다. 시작은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의, 억울함, 이것에 대해서 고소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결론은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 때문에 안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참 재밌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이 사고인데요. 대부분 언어는 그 나라 사람들의 사고가 반영된 하나의 철학이 들어있다고요. 그 사람, 그 민족의 삶의 정신이 들어있는 게 언어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이 히브리 언어를 연구하면요, 이런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나는 내일 교회에 갔다 왔다. 나는 내일 교회에 갔다 왔다. 아무 생각이 없냐? 없죠? 보통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 체계로는 시제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내일은 미래였고 갔다 왔다는 것은 완료형인데 어떻게 미래가 완료됐겠냐는 거죠. 이렇게 바꿔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제 교회에 갔다 왔다. 이게 맞는 시제고요. 나는 내일 교회에 갔다 올 것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런데 히브리어에는요, 나는 내일 교회에 갔다 왔다라는 언어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과 연관된 그 믿음 때문에 이 시제가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예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은, 미래에 일어날 약속은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더라. 근데 그 믿음은 가봐야 알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시편 13편의 다윗의 고통, 다윗의 그 고통, 질병의 한가운데서 겪는 아픔, 그로 말미암아 다윗은 탄식을 쏟아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언제까지입니까? 항상 우리가 하는 말 있죠. Why me? 왜 납니까? 아니 옆집은 잘만 나가는데, 아니 내 친구 누구는 교회도 안 나오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합니까? 어렵게 됩니까? 이 탄식을 쏟아내지요. 근데 그 탄식 때문에 기도를 하는 중에 다윗이 뭐를 놓치지 않았어요? 흔들리고 있는 자기. 육신에 다가온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고 있는 자신을 바로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붙잡고 주님 내 마음, 내 생각 지켜주십시오. 매달린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할 때 100% 응답받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일까지 프로젝트 마감해야 되는데 마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기도만 계속하면 그 프로젝트는 안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 내 생각이 넘어지지 않게 날 붙잡아 주세요.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될 때 하나님은요, 그 마음, 그 생각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니까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뭐가 터져나와요? 감사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아직 병은 안 나섰을 것 같아요. 분명해요. 아직 문제는 해결조차 기미도 안 보였을 거예요. 분명해요. 그치만 다윗의 입술은 고백했어요. 이 히브리 민족의 믿음 그 자체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 믿음이에요.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맹수 공격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셨지, 거인 골리앗 앞에서 기죽지 않고 때려 눕히게 하신 하나님이셨지, 이 부족하고 초라한 나를 임금의 자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이셨지, 이게 떠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떤 선을 베푸셨는가를 떠올리니까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이미 해결된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탄식과 이 고통의 신음을 우리도 겪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것이고 원하지 않는 병에 쓰러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치 않은 그 일들을 만나며 나의 한계, 나의 절망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다른 데서 들리는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섣부른 대답을 얻으려고 들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욥의 새 친구 이야기를 아십니까?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그 신실한 욥이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던 그 욥에게 갑자기 엄청난 불행이 다가옵니다. 자녀가 다 죽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라갑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합니다. 그리고는요, 견딜 수 없는 질병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불행을 3중으로 4중으로 겪고 있는 이 욥에게 새 친구는 찾아와서 돕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너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 다 네 탓이야. 회개할지어다 하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상처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꽤 있더라고요. 교인들 중에도 있고요. 목사님 중에도 있어요. 제가 지난 두 주 전이에요. 한국의 그 박 대통령께서 시국을 좀 수습하겠다고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뭐 이렇게 만나는 중에 정말 그 2년 전에 그 비극적인 사고,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을 엉뚱한 소리를 하신 목사님을 초청했던 거예요. 304명이 희생됐는데 이분이 그냥 답을 빨리 내려고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304명의 희생을 허락하신 거라고. 그 사람들 죽여가면서 세워질 나라라면 세우지 않아도 되죠.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데 자꾸 이 사고에는 저 사람의 죄가일까? 아니면 저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무슨 선한 일을 이루십니까? 지들 죄로 그런 건데 아파해야 될 사람들 놓고 뭘 해요? 소금을 뿌리고 있는 짓이죠. 그런 사람들을 멘토로 쫓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뭐예요? 조언을 듣는다고 했으니 아직도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에 너무 섣부른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신학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좀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신정론이라고 말합니다. 신정론. 그것은 뭐냐면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이 고통이 존재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막아주셔야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허락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며 왜 하나님이 이건 선한 거 아니야? 이건 전능이 아니야?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반대로 너무 쉽게 답을 하면 인간죄야. 인간이 잘못해서 인간이 회개하라고 주신 고통이야. 이렇게만 또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2000년 동안 교인들은 양쪽으로 갈라졌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 아니네. 하나님 선하신 거 아니네. 이쪽으로 결론 낸 사람들은 어떻게 가요? 무신론과 허무주의와 회의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고통의 이유를 무조건 인간의 죄라고만 보면 근본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어느 가정에 갑자기 사고가 나면 그 집이 교회 안 나오더니 주일날 빼먹고 어디 다 가더니 상처난 사람들에게 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해석들. 오늘 우리는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시편을 읽고 욥기를 읽고 전도서와 잠언을 제대로만 읽어냈다면 우리가 쉽게 답을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고난의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지혜롭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읽었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 도스토옙스키, 이 사람이 쓴 이 죄와 벌에 이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시편, 잠언, 욥기, 전도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다 녹여내서 자기의 소설로 다 소화해낸 사람이거든요. 읽으신 분들 많겠지만 죄와 벌의 스토리는 이것입니다. 주인공 청년 라스콜리니코프. 이 청년은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대학생이었고 공부를 너무 하려고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늘 아르바이트에 늘 허덕이며 늘 짓눌리며 삽니다. 그의 똑똑한 이성은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쳐다보니까 벌레 같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인 것을 발견합니다. 자기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벌레 같은 인간들이 망쳐놓은 세상에 분노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스스로를 결정합니다. 나는 무너진 세상을 세우리라. 초인사상. 그러면서 주변에 가장 벌레 같은 인간, 고리대금업자, 전당포 노인을 처단합니다. 정당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은 하나님이 내비두시니까 내가 처단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 살해 현장을 목격한 그 노파의 여동생이 얼떨결에 그 장면을 보다가 이 라스콜이 굶을까 그 여동생마저 죽이게 됩니다. 그때부터 흔들리죠. 자기의 의도에 상관없이 무고한 생명을 죽여야 됐던 라스콜니코프의 그 죄의식, 이것은 초인 사상을 흔들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돼야지 뭐. 이 무너진 세상 내가 의롭게 만들어야지. 내가 심판자가 되리라 하고 심판을 했더니 엉뚱하게 한 놈이 더 죽는 거예요. 이게 라스콜니코프의 이 초인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바꿔놓겠다라고 했던 이 청년이 무너진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답이 나와요. 매춘부였던 소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소냐는 얼마나 고난 가운데 얼마나 불행한 사람의 대명사인지 술주정뱅이 아버지한테 맨날 착취를 당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번 돈을 이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맨날 와서 뜯어가는 거예요. 가족들이라는 이름 안에 창녀로 팔리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소냐를 만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난받는 여자가 소냐잖아요. 근데 이 소녀가 그 초라한 자기 방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소냐의 모습을 보고 처음엔 분노해요. 뭐하는 짓인가? 근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에 그 고난을 녹이는 십자가, 그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고난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그 고난을 죽음으로 꾀하는 십자가. 모든 인류의 죄와 고난과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음으로 이 고난을 녹여버린 십자가. 사실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소설은 답은 안 나와요. 막 이게 은유로 뒤에 막 소냐가 시베리아 그 형무소에서 이렇게로 찾아오고 뭐 이런 장면에 저쪽 창문 너머로 빛이 들어오면서 창틀이 십자가의 모습으로 비추어지는 암시를 하고 끝내는 거거든요. 소설은 그렇게 끝나지만 여우는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부조리, 이 땅의 고난, 이 땅에 알 수 없는 사건들, 이 땅에 신음하고 있는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도리를 모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답이 뭐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는 거예요. 고난은 신비예요. 왜 그러냐? 주님 앞에 가서 물어야만 되는 문제예요. 근데 그 고난에 대해서 답은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을 같이 껴안으신, 그리고 그 고난을 자신의 죽음으로 녹여버리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바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 높은 그곳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끌어안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죽음을 죽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케 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깊은 죽음의 질병 앞에서, 문제 앞에서 신음하였습니다. 하나님 아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그가 그렇게 믿었던 하나님이 멀어져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제 믿음이 든든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마음이 변하니까, 생각이 변하니까, 아직 육신의 고통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은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감사, 이 찬양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길 원합니다. 나의 구원이 주님에게선 나옵니다. 나 자신에게 내가 선포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자. 내 소망이 바로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라. 내가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일생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하면서 주님만, 오직 주님만 하는 우리들의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시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2절 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하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고통의 한가운 속에서 신음 소리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하나님과의 관계에 눈을 떠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고통 그 깊은 고통의 심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밝혀달라고 내 마음이 새로워지길 원한다고 내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해지길 원한다고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아버지의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에 맡겨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침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려움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굳건히 견디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이 땅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들 어렵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견디고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일에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절만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겠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여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능력이 어려움 중에서도 신음소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 되기로 다짐하고 나가는 당신의 아들, 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